국민통일방송 신년기획특집 20부작 베트남 개혁개방 그리고 북한의 선택 제17부 북한의 시장경제제도 안녕하세요. 통일전문진행자 김희영입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가야 할 큰 로드맵 지난 16부에서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그 로드맵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것, 시장 경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경제는요, 이미 시장 경제 제도의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시장 경제적 요소를 눈감아주고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베트남 개혁개방 중 나타난 모습들과 많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현재 북한 경제에 나타난 시장 경제적 모습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시장 경제 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박은주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김정은 체제 이후 개혁 개방을 위해서 나름 내부적으로 법과 이 제도를 꾸준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시장 경제 제도를 이행한다는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북한이 경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요.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는 국가가 경제 개발 계획을 내놓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5개년 계획, 뭐 7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내놓는 거고요. 북한이 과거에는 전 분야에 걸쳐서 좀 배급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계획을 실시를 했는데요. 경제난이 극심해진 이후부터는 북한 주민들에게 주체라는 이름으로 배급과 계획을 일부 포기하고 있는 것인 거죠. 지금 현재는.
네.
그걸 시장 경제 체제로의 이행으로 보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그런데 다만 북한 당국이 좀 지속적으로 경제 주체들, 그러니까 즉 주민들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개선을 하다 보면
예.
향후에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정말 들어섰을 때는
네.
좀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네,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최근 북한 경제가 버티고 있는 건 개인의 뭐 처분권이나 자율권 같은 그런 시장 경제적 요소를 인정해줘서 그렇다. 뭐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12년이면은요. 김정은 체제가 바로 들어선 그 해입니다.
그렇죠.
2012년에 6.28 조치가 그런 시장 경제적 요소를 폭넓게 인정한 거란 분석도 많던데 그 분석은 어떤 건가요?
6.28 조치는요. 우선 북한의 공식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북한이 2012년 6월 28일에 경제 주체, 그러니까 즉 주민들 그 개개인인 거죠. 경제 주체의 기술력과 능력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성과급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외신이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6.28 조치라고 알려지게 된 거고요. 북한에서는 이걸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 혹은 뭐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좀 익숙하게 아는 건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으로 이제 불리는 거고요. 그래서 6.28 조치는 결국은 북한이 추구하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중에서도 협동농장 개혁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조관리제를 개선을 해서 수확물에 대한 그 자율처분권도 확대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호전 담당제.
네.
네.
그게 부활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김정은 시기에 재도입된 그 이 포전 담당제는 과거보다도 더 분조의 규모를 세분화해서 가족 단위로
아.
예, 운영을 했다는 게 특징이고
예.
그리고 분배율을 좀 더 높여서 주민들이 네. 좀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게 제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 성과급을 주고 또 자율성을 주는 경제관리 체계의 변화는요. 분명 시장경제 제도의 모습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트남이요, 외자 유치를 통해서 개혁 개방에 큰 동력을 얻은 것처럼 북한 역시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가요? 외국인 투자 관련법 크게 바뀌었죠?
그렇죠. 예, 북한은 아주 오래전부터 외국인 투자를 받겠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합영법을 공표를 했었고요. 1992년에는 외국인 투자법, 그리고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 등 좀 다양한 그 법을 제정을 해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를 가능하도록 뭔가 제도는 만들어놨는데 예. 효과가 거의 없었죠. 이걸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 지침까지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그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북한이 2011년 11월 29일 합영법과 합작법, 그리고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기업법, 토지임대법 등을 개정한 걸 시작으로 해서요. 12월 3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제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익숙히 알고 있는 나선경제무역지대법도 개정을 했고요. 12월 21일에는 외국인투자은행법과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법 등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법령이 그 외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 제도와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한 것입니다. 총 14개의 법이 그 제정 혹은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투자가의 재산 보호, 그리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이익을 그 본국으로 송금해 갈 수 있는 그 자율성을 네. 확보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예.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외국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법도 많이 바꾸고 많은 시도를 했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투자자의 재산 국유화 금지, 국유화한다면 보상한다. 그리고 북한에 투자할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잖아요. 신변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그렇죠. 내용들. 정말 북한이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파격적 의지를 보여준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을 뭐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거니까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요. 외국인 투자를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 수준의 기준을 맞춰보겠다 하는 의식도 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북한이 외자 유치를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북핵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북한 정권에 대한 낮은 신용도 탓에 외자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북한에 투자를 해야 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북한을 가서 내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북한에 내가 투자한 돈을 나중에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들이 너무나 컸던 거죠. 투자의 기본은 이익의 회수 방안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북한에 대한 투자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확정 짓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투자가 떨어질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해를 하는 것 같은 이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외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좀 국제 법규를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준 거는 굉장히 큰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경험이 좀 국제적인 기준을 선택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네. 외국인 투자법 내용을 보면요. 그런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애쓴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일단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 조치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는데요. 그 조치들이 굉장히 국제법 기준에 가깝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재개정된 법이 총 14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모두 이 법령 14개 모두에 투자 재산에 대해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국유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 투자 재산을 거둬들일 경우에는 북한 당국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는 내가 그 북한에 투자를 해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그 방법이 생겼다라는 그 안심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선특구법 같은 경우에는 북한 당국이 시장경제체제의 특성을 고려한 것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나선경제지대에 대해서만큼은
예.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다는 조항을 직접 넣었거든요.
예.
그래서 50년 장기 임대 조항도 넣었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포함을 시켰어요.
예.
근데 사실 북한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용권을 부여하긴 하지만 소유권을 인정하진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소유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한다고 얘기를 한 걸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것, 과 뭐 투자 기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세금이나 세제 혜택을 마련해 준 것 역시도 눈에 띄는 대목이긴 한데 이 소유권 보장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굉장하네요. 그 50년 장기 임대도 대단하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한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돼 있다는 거.
네.
북한이 그만큼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발전하기 위한 거가 확실하게 밀어주고
네.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를 따러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율권이나 소유권 같은 시장 경제적 개념이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앞서서 개인들이 투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걸 허용한다는 건
네.
바로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요즘 북한 경제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명 돈주.
네.
돈의 주인들이시죠.
네. 네.
최근 돈주들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고는 있지만 돈주가 그냥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
북한에서 돈주가 하는 역할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역할이죠?
그냥 돈을 단순히 빌려주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북한에 사실 금융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 금융,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예.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저희도 뭐 그렇지만 돈을 벌어서 이제 입금을 하거나 그러면 이 자금의 출처 같은 것들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예.
장마당에서 벌어들인 그런 돈들을 그 공식 은행에다가 넣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은행에 집어넣어서 그게 회수가 안 되고 찾을
그쵸,
수가 없어서.
네.
근데 예전하고 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게 바로 북한의 현실이라서 아마
그쵸.
그 당 간부들이나 다 알고
네.
있을 거예요. 김정은 예. 위원장도.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장마당에서 그 돌아다니는 그런 자본들이 그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하기는 정말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요.
예.
현재 돈주들은 북한에서 거의 사금융업자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금융업자?
예. 한국에서는 이걸 뭐 사금융 혹은 사채라고도
네네,
했었는데요.
네네.
예. 그렇게 사금융업자로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나중에 개혁개방을 통해서 그 베트남처럼 금융개혁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예.
당국이 은행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은행을 만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결국 이들이 정상적인 경로로 자본을 유통하는 민간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도 보이고요.
예.
그리고 북한 당국이 아까 언제까지나 그 이 사람들을 그 제도 밖에 두진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2014년 11월에 기업소법을 개정을 해서요. 제38조에서 기업소는 정해진 데 따라 부족되는 경영활동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부받거나 주민 유유화폐 자금을 동원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그 즉 쉽게 말하면 개인 투자를 합법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를 합법화한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돈주들이 향후에 북한의 신흥 재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네. 외국인 투자법이나 기업소법을 바꿔가면서 어느 정도 개인의 이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한 만큼 이득을 가져가는 시장 경제 원리. 거기에 딱 중심을 두고
네.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시장 경제적 원리까지 허용하면서 신흥 재벌 돈주들을 이용하는 건 결국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겠죠?
네, 맞습니다. 북한이 장기간 지속되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해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북한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게 북한을 무너뜨리지 않고 버티게 할 수 있는 그 바로 그 원동력이 북한에 숨어 있는 사경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경제가 바로 돈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돈주들과 장마당에서 활동하는 장마당? 그런 예. 그 경제 주체들 예. 이거죠. 평양의 여명거리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 거가 보도가 된 게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뭐 집들이 좀 개보수돼서 좀 현대화된 모습들도 보이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돈들을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그 마련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
이런 자금들도 돈주들로부터 일부 나온 거라고 그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장마당을 통해서 유통되는 상품과 재화 뒤에도 돈주들이 다 버티고 있는 거고요.
돈주들의 역할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역할이 되고 있어서
네.
현재는 그 돈주들로 인해서 지탱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또 이 돈주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북한이 결국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암묵적으로는 돈주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베트남이 실리를 위해서 외교를 많이 선택을 했는데 그렇듯이 북한은 돈주들과 북한 주민들의 약간 불법적인 경제활동이거든요. 사경제활동이라는 건 이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묵인을 하고 그 재화가 북한의 경제발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경제를 살리는 일이면 개인이 가진 돈의 출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네.
투자할 때 이윤도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정책은 결국 자연스럽게 경쟁과 이윤 추구 같은 시장 경제 원리를 북한 경제에 확산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개혁 개방에 비추어서 그래도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면 더 나아가야 할 시장 경제적 법과 제도가 있다면 뭐를 더 생각하면 될까요?
우선 북한이 완벽하게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네.
핵심적으로 해야 될 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총 4단계에 걸쳐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있는데요. 북한 역시도 민영화를 하지 않으면 그 결국은 당국이 너무나 많이 시장에 개입이 되게 되니까
예.
시장 경제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국영기업이 민영화를 이루면서
예.
이제 함께 해야 될 게 가격 자유화를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일
예.
것 같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가격을 국가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예, 그렇죠.
시장 원리에 따라서
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에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요. 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게 되면 그 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생산이 적게 되면 당연히 비싼 값에 팔리는 거고 좀 원하는 사람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쌀을 수매를 하잖아요.
예.
쌀 수매를 할 때 그 당국이 수매를 하면 키로당 40원에 수매를 한답니다.
예.
그런데 시장에 내다 팔면 3,000원에서 8,000원까지도 팔게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좀 가격을 그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개혁도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트남도 처음엔 단일 은행을 운영을 하다가 목적에 따라서 5개 은행으로 구분을 해서
예.
부실 운용 문제를 해결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부실 운용 문제가 해결되면서 해외 자본 유치도 원활히 이루어졌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역시도 금융개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돈을 좀 공식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요즘 북한 경제의 모습을 얘기하다 보니까요. 개혁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강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북한은 더 많은 시장 경제 제도적인 법이나 제도를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아, 뭐 다 잘 되기만 하겠습니까?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아무쪼록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박은주 박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려는 것 같긴 한데요. 도대체 어디만큼 와 있는지 베트남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일전문 진행자 김희영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